왕에게로 데려갈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의 증상이 보인 자가 있으면 그는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. 제사장은 환자의 이 증세를 관찰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문둥병에 걸린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문둥병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사회적인 낙인을 찍히는 것과 같고,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채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죠.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. 함께 읽었던 이 구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?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.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, 분명히 나가라, 제사장 앞으로 가라, 그것이 아니라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. 왜 오늘날도 좀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? 뭔가 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갈 때요, 사람의 마음이 좀 불안해요. 뭔가 이 수술을 잘 끝날까 하는 염려도 되고, 야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병원에 그 환우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좀 가족들이 같이 가주면 말은 안 해도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가족이 아니라도 친구나 또 교회 식구들이 같이 가주면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좀 위로가 되는 것이죠. 오늘 이 본문에서요,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는 것도 뭐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만,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의 아픔이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결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계하며 그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게 되는 거죠.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어요? 가령 우리 가족 중에요 한 사람이 이 문둥병에 이렇게 걸렸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팔 걷고 그가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다 때려치서라도요 병원을 데려다 싶고 약을 구할 수 있으면,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의 그 문둥병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거예요.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것 통해서 뭐 얻어지고 내가 뭐 명예 높이고 그런 거 아니죠? 그냥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,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.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한 공동체,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요 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필요해요. 죄라는 것이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것이 온 가족에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. 죄가 우리는 나 몰라 할 수 없는 것이죠.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로서 역할하기 때문인 것이죠. 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요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인이고 그 땅은 그 성벽이 높아서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죠.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. 자, 근데 이 10명으로 시작되었던 이 불평과 원망이란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서요 이스라엘 전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. 10명으로 시작했던 그 죄가요 급속도로 퍼져가서 이스라엘 전체로 전염되었던 것이에요. 솔로몬 왕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죄를 지었더니 그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. 그 이후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오라가게 되지 않습니까? 죄라는 것이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. 죄의 전염성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 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본문에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곁에 있는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간 것처럼요,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요, 야,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,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,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랑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, 세리와 창녀들에게 주님이 가셨어요.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. 심지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, 이런 사람 상종도 안 했고요,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?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요,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. 요즘 시대는요, 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. 그래서 신앙생활도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.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죄 안 지으면 된다라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.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 범죄하여서 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요,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. 성경은 분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. 우리는 각 지체고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, 한 사람의 범죄가 곧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.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요, 정말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요, 그 한 분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?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.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,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죄들을 우리가 쉬쉬하면서 그것들을 방치하며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. 그 결과 소수의 오래되었던 이 죄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이죠. 물론 우리 교회는요, 언제라도 누군가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사람 용납해줘야 돼요. 그 사람 용서해줘야 돼요.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여러분,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? 그러나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이 썩어져가고 있고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범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또 신속하게 그의 죄를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. 아, 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. 또 저렇게 죄짓고 살아가는구나. 또 저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혀를 차고 고개를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요,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계속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. 오늘 이 구절 말씀이에요. 사람에게 문둥병이 걸렸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요,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. 첫 번째는요,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기도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.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요, 우리 개인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이름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. 주님, 이 암흑에, 하나님 이 암흑에 주님 앞으로 내가 데려갑니다.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. 그 영혼에 있는 죄악들 주님 고쳐주십시오.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, 또 교부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울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, 이 사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.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생자를 낳아가지고요 살았던 사람인데요,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평생 기도했어요. 하나님, 내 아들이 비록 지금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. 그게 뭡니까?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간 거죠. 그 결과 이 아울레우스 어구스틴이요, 자기의 그 영혼을 회심하고서요,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교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. 그런데 그 모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?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. 매일매일 그 아들을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.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. 그리고 두 번째요,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, 아들에게요 편지를 썼어요. 아들아, 하나님께로 돌아오라. 뭡니까? 육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요, 말로써 혹은 글로써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좀 중심적으로 오늘 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기를 원했어요. 문둔병이 걸려있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혼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, 그냥 자기가 문둔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,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주변에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보고서도 간과하고 무관심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, 아, 저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내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, 친구들, 또 사랑하는 이들,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